불안하세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보직을 받은 게 군대 사단장님을 모시는 방문병이었어요.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섬세하고 신경질도 많고 동절기 겨울 같은 때는 그분이 영내에 들어오시면 신는 워커 같은 게 있어요. 신발이. 그거를 제가 미리 신어서 데펴놔야 돼요. 그분이 앉으시는 의자를 미리 앉아놔서 기프열로 예열을 해놔야 됩니다. 관사 가서 반스부터 빠는 건 기본이고, 방학 때는 그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놀러 와요, 관사로. 나도 영어가 안 되는데 걔도 영어 가르치라 해가지고 쥐어박아 가면서 야 정군의 아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성격이 이렇게 털털해 보입니까? 꼼꼼해 보입니까? 꼼꼼해 보이죠? 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남의 집 신방 가가지고 남의 양복 주워 입고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외로 털털합니다. 전혀 꼼꼼하지 않아요. 성격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사단장님을 모시니 맨날 교 터지는 거죠. 사단장 밑에 당번병을 또 건드리는 쥐미상사라고 있어요. 그거한테 맨날 얻어 맞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때, 이래서 사령들을 하는구나 실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내고가서 이렇게 TV 보는데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홍승우라는 탤런트 아세요 혹시? 오래된 분인데 그분이 우통을 다 벗고 파도가 철썩하는 갯바위 같은 데 서가지고 드링크째 같은 걸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루사 기억납니까? 루사 선전이 원래 이게 원조예요. 그리고 차두리가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그러는데 그걸 보다가 저보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 힐이 꽂혔어요. 애들 말로. 이제 그때부터 일정을 끝나고 박사티, CP 그 뒤에 낮에까지 아산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이 포켓 성경 군대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들고 맨날 연병장을 바라보면서 외쳤죠.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구호가 끝까지 충성이에요. 충성을 해보니까 시작도 쉽고 열심히 하는 것도 쉽고 결심도 쉬운데 제일 힘든 게 끝까지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뭐든지 끝까지 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오늘 성경 봅시다. 사무엘서 1장 15절. 1장 1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한 절이니까 바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성경 읽을 때 일어나니까 어색하죠? 네, 저희 교회는 성경 봉독 시간만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앉아서 받아요? 그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자, 우리 이 한나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나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나의 이야기는 정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무엘서라는 책은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하필 첫 번째 사건을 이 굵고 긴 책의 첫 번째 사건을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부인의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을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때도 바쁜데 야 혼자 해라. 비용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앞으로도 평생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초적인 읽기가 전체 문맥에서 그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문맥이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할까요? 좁을수록 해석이 정확할까요?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문맥은 어딜까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로 마지막까지입니다. 매번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가장 가까운 1장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장 1절을 보시면 남자분들만 자, 1절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이거 누구 족보입니까? 누구 족보인 것 같아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죠. 그렇죠? 자, 맞죠? 에브라임의 산지 나가다임 속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성이다. 자 여러분 이 낯선 족보가 이 첫 장 첫 절에 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족보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자 이 족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우선 이 족보만 보아서는 이 족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마다 강조를 했지만 제일 좋은 성경 해석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다행히 성경에는 이 족보를 다루는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입니까? 역대기라는 책 아세요? 역대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족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나중에 가서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 전체를 살펴서 읽어보면 역대기만큼 주님의 권력이 뚝뚝 흐르는 책이 없어요. 그 족보 책에 보면 이 족보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둘째, 이 족보는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셋째, 이 족보는 제사장 집안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또 은사가 있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안의 혈통의 가문을 1장 1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셋째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안이에요. 이 정도면 그 당시 종교 배경상으로 볼 때 집안이 괜찮습니까? 신통찮습니까?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할아버지가 순교자요, 그 아들도 순교자요, 그 아들도 그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도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있고, 그 교부는 내 교회를 장로교회를 개척했고, 뭐 이런 명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혈통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를 한번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1절과 2절이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문자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배열의 구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금방 의미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런 거죠. 목사에게 애첩이 있었으니. 보다 더 심한 얘기입니다. 장로에게 불편한 얘기지만 세컨드가 있었으니 보다 심한 얘기예요. 문제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매우 보편화된 시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열과 순서와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구절을 통해서 한편 뭘 말하고 싶은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안 드러나죠. 그리고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 시대의 배경이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예요? 사사기 말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말 시대는 가장 특징이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본문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25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확인되어갑니다. 마지막 장 25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늦게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자매들만 25절 시작! 없다고 뒤에 있긴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문법 중에 어떤 문법이 있는가 하면 말놀이라는 게 있어요. 말놀이가 뭡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어른들이 계신데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저녁 대바람부터 무슨 말꼬리 잡고 싸움이 붙었어요. 안방에서 어르신이 들으니까 에이, 젊은 것들이 저러다 말겠지. 참았어요. 뭐라?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싸움이 점점 확장이 되네요. 본격적으로 붙었어요. 그래? 근데 너희 집구성은 얼마나 작아서 집구성 얘기가 나오고 싸움이 심각해졌어요. 죽여! 그러니 본격적으로 엉켜붙었나 봐요.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안방에서 아버지가 듣다가 나로 나섰어요. 야! 너희들이는 나와! 바다를 칩니다. 아버지 부르러 놀라서 싸다 말고 둘이 나왔어요. 나와서 고라지 보니까 다시 가는 머리가 벗한 마리 머리처럼 돼 있고 무슨하는 만능과 다 찢어져가지고 그 고라지를 보니까 어른들이 화가 나겠죠. 아버지가 내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야 이것들아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어디 앉아서 큰소리 치고 싸운 분들이야. 아? 이놈의 집구석에는 애비애미도 없지? 그럼 그 말이 애비애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그렇게 알아들어요. 단어법이죠.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감각을 놓칠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없다. 이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주 슬픈 얘기죠.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재판들을 두고 그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 그에게 두 마리가 있었으니 이게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문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격정,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1장 자, 2절을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자, 앞을 보세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 둘째 부인 이름은 브린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인의 서열이 제대로 쓰여졌어요. 첫째 부인 이름 첫 번째 나오고 둘째 부인 이름은 두 번째 나오고 그런데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슬그머니 이 두 여인의 서열이 뒤집어집니다. 맞아요, 지금 뒤집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뒤집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뒤집어졌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안 여인의 서열이 뒤집어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서열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사극 같은 거 보면 서열 싸움 나오죠? 근데 중요한 항상 기준은 자식을 잃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맞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은 누굽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은 누굽니까? 그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시대의 그림이에요. 그 시대가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는 열매가 없는 시대. 그리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의 삶의 자리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시대를 이렇게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제사장을 비롯한 삶의 자리에 모든 백성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는 열매가 없어요. 맺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석의 중요한 고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구조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전을 읽다 보면 구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구조를 전부 죽여버리고 쭉쭉 그냥 써버렸어요. 구조마다 무너졌습니다. 번역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 일장은 특별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병치 구조. 다시 한 번만. 병치 구조. 정신줄 놓고 있다가 병치 구조라는 게 있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구조요? 자, 그런데 병치 구조가 뭐냐 하면 오를 거 없어요. 또
구조를 경치구조라고 합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본문은 그 구조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원전에 따라서 그게 뭔가를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쯤 하면 예, 어떤 분들은 눈빛이 벌써 뭔 설명이 저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러시는 표정들인데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라 한 사람 이름은 빌리나라 둘이 낳은 자식이 있고 입고에다가 마크를 하세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진 경치구조라는 것은 딱 이 패턴이에요. 있고 없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자 복습합니다. 복습합니다. 잘 보세요. 뒤인다는 자식이 있고 한다는 자식이 없고 요거를 외우면 돼요. 쉽죠? 왜? 워낙도 쉽게 가르치니까 농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부인하는 자식이 하나는 없고 또 읽읍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자, 또 앞을 보세요. 부인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여기는 수도 여기는 자기가 뭐가 나와야 돼? 구조가 맞죠? 그렇죠. 없고 세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말요. 3천만이 다 할 때까지 부인하는 자식이 한나는 엘리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그러면 이 구조가 경치 구조로서 맞으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고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뭐가 없는지를 유대마비로 성경이 바로치기를 해놨어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침묵을 해놨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국어 시험 볼 때 바로치기 하죠. 바로쓰기. 그럼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쓸데없는 걸 바로칠까요? 중요한 걸 바로칠까요? 그렇죠. 여기에 성경이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게 뭘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 결론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성경이 침묵했으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지나갑시다. 5절. 4절부터 읽읍시다. 4절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시작. 이제 앞을 보세요. 자,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남편인 엘가는 어쨌거나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주를 준 걸로 봐서 한나를 더 분명 사랑한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숨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한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갑절의 사랑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요체가 뭘까요?
자식이 없어서 소설을 쓰세요. 아니 성경에 우리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왜 누가 그랬어? 성경에 우리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우리 찾아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알죠? 항상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답을 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네이버빌 교회도 뇌를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왜 어떤 책의 해석이 어떻게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부터 보십시다. 한나에겐 갑절을 드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동의 반복 똑같은 의미인데 거듭 쓰여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자, 칼이 남아서 똑같은 말을 두고 썼을까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새끼들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한 말을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네? 근데 새끼들은 그 잔소리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칼이 남아서 두 번 썼을까요? 여백 치우려고? 여기 두 번 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강조법이에요. 문법으로 강조법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여자가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때는 이콜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받은 상태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린나가 첩인 주제에 누구를 적동시키죠? 한나를 적동시켜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생각을 누구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나도 오 하나님 늘 슬픈 마음을 가진 채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나요? 훔쳐졌나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정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일까요? 한나의 슬픔의 깊은 원인이 뭐예요? 아예 못 낳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오 하나님, 저는 정말 버려졌나요? 하나님께 끊쳐진 존재일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엎드려 엎드려져서 미친 듯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한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영역이 별로 평온하지 못한 분이에요. 지나가다가 뭔 소리에 문을 열고 들이다 보니 오늘도 한나가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끝나라. 내가 그랬던데 죄인이야. 술 먹고 규정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 영혼의 깊은
사람 슬픔을 제대로 못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에 진짜 슬픔이 뭔지를 못 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자 한나가 꺼내는 유명한 대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아니라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지정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뭘 통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꺼내놓은 그 유명한 대답. 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양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과 컨셉이 비슷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먹어요. 아주 놀라운 노래죠. 오래전에 이민사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백금을 냉 하면서 애기를 카펫에 풀어놨어요. 근데 옛날에 그 오래된 TV, RCA TV라고 기억하십니까? 다리 네 개 달린 거. 이 장목만 한 거 있어요. 커다란 거.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었는데 애가 기어다니다 걸 건드려가지고 그 장목만 한 TV가 애를 덮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애 비명소리에 달려가 보니까 애가 깔려있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부동산 절규를 하는 거죠.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근데 신호 받고 들어오던 폴리스가 하필 어순간을 본 거예요.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래서 바로 신호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이민사회에서 탐험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완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자, 한국 어머니들은 누가 그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소리 하죠. 근데 이 미국 멍청한 폴리스는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팩트를 본 거예요. 팩트로. 그만큼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게 이제 이민사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자,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정을 통했다는 건 이런 거죠. 두분 친해요? 두분 가운데 두 자매는 친해요? 네. 형제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 두 분이? 언니세요? 네. 친하면은 우리 언니 한 살 언니 되시는 자매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심정이 통해요? 우리 옆에 자매님은? 통해요? 그러면 처음 얘기해 봐요. 심정을 통했다는 게 뭐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복잡하게 얘기해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이런 말 아니에요. 만나 틀리나 들어보세요. 내가 네 마음 알고 네가 내 마음 알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여러분 그런 애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모호해. 이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을 통해버렸다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나의 처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10절. 들어가 봅시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했다는 기도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곧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신 분이 어느 쪽은 잘 지내셨죠? 캘리포니아 어느 쪽으로 가세요? 어, 좋은 데로 가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성경책은 어디 있어요? 네. 기도문을 읽다 보면 이 기도문에 좀 이상한 게 없어요? 이상한 게. 그 옆에 부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님. 그 노란 후드 입은 자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한 게 없어요? 이 기도가?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그 본문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자 여러분. 지금 한나는 어쨌거나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죠. 근데 지금 그 기도를 보시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놓겠대요. 누구한테? 한나가 하나님과 뭘 통해요?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다고요. 이런 거죠. 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이쪽에서 터널을 파들어가고 저쪽에서 터널을 파들어오다가 어느 한 정점에서 만나겠죠. 퐁!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시력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비단줄기가 쫙 신선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기분. 하나님과 가슴이 통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뭘까요?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마음이 아프지? 예, 내가 그래. 이 말씀이 끊어지고 깜깜한 시대에 내 마음 하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이걸 누가 알아들었어요? 한나가. 오, 하나님.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핏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애 낳지 못하던 여자가 기도 끝에 아기를 응답받았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한 사람을 결국은 구했던 겁니다. 하다가 슬픈 마음으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네이퍼들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신천지 그 새벽의 여명을 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민 사회든지 한국 사회든지 보세요. 말씀이 깜깜한 시대. 정말 세상을 뛰다 보면 슬픈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한나는 처음에 단순히 나는 정말 버려진 여자일까요? 개인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들어갔다가 그 아픔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개인적인 아픔을 주실 때는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까? 그게 결코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아픔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한나가 처음에는 개인적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만 누구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 목사님과 네이버빌 모든 성도들이 이 외로운 이민 땅에서 서로 부동지 않고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네이버빌 장로교회 많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